2020년 9월 27일 뉴호프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생애와 생활의 자리에 어떻게 육신이 되어 오셔서 순종을 명하시는지 경청하며 놀라우신 예수를 우리의 삶에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수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이전까지 행복을 줄 것으로 믿었던 것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성경과 성자이신 예수님께와 성령을 그 역사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포기한 모든 꿈들의 원주인이자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목적은 내 생애의 방향을 성전과 베데스다에서 머물지 말고 예수에게까지 이르는 믿음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두 군데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다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느니라. 신약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네 가지 포인트의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첫 번째, 왜 요한은 콕 집어서 38년 된 병자라고 했을까요? 38년을 추가한 요한의 속뜻을 풀어봅니다. 그 힌트는 광야 생활의 마감을 기록한 신명기 2장 14절의 38년에 있습니다. 광야의 일상과 위태한 상황마다 이적으로 하나님의 자연 은혜, 일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특별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광야에서 죽은 그 시대의 군대라고 신명기에 표현합니다. 군대라고 하면 원래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일로 징집은 되었지만 자격 미달로 그 전에 해산된 군대라는 뜻입니다. 38년은 이집트의 틀을 못 벗어난 구시대의 마지막 인물들을 장례로 묻은 광야의 종점을 알리는 사인이고 더불어서 가나안의 초입이 임박했다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는 기적적인 치유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생활의 편리와 육체의 편안함을 누렸지만 자연 세계 안에 속한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특별 은혜와는 다릅니다. 광야에서 매일 소비했던 만나처럼 자연 은혜는 그때그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다양한 필요가 채워져야 지속이 될 수 있는 한정적이고도 불안한 은혜입니다. 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의 차이점을 예수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구별하였습니다. 모세의 광야는 물이 없어서 생명이 살지 못하는 광야가 된 것입니다. 그런 광야는 버리고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광야에 물이 솟으니까 성막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구약적인 광야, 물적인 광야는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이신 예수가 말씀이 되어서 오신 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난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물적인 광야는 더 이상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를 영접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변화받는 영적 광야의 특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적 광야는 사람이 가나안으로 찾아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광야로 찾아오는 곳,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가 임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기회의 자리가 되는 곳이 바로 영적인 광야가 됩니다. 그러므로 물적인 광야는 더불어서 영적인 광야도 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언약의 성취로 가나안이 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를 덮듯이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의 주신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는 영적인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 언약의 말씀이 메말라 버린 환경과 장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영적 광야 위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그가 방문하는 곳마다 베데스다 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병자들과 또 성전 안에서 그 제도를 믿고 사는 또 다른 병자들의 모습, 그 손과 한계를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동시에 그 깊은 갈증과 해결이 나지 않는 막힌 그 체증을 해소해 줄 자신 예수를 체험하기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두면 광야에 파묻히고 영영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베데스다와 성전의 무리에 속해서 그 논리에 함몰되어서 광야로 인생을 끝내고 말 것인가, 아니면 찾아온 예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인가, 요한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38년 광야 생활의 말미에 예수가 나를 주목해서 찾아오신 그 절박함과 마지막 입새 같은 위기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두 가지 명령으로 병자의 문제를 조명합니다. 첫 번째, 베데스다에서 예수는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요, 너를 잡고 있던 베데스다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과 내 정체성을 벗어던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 안 하셨지만은 암묵적으로 거기에 제시를 한 것은 말을 하고 있는 예수, 나에게를 쫓아서 가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은 그냥 치유나 난제의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 그 세계관, 그 정체성을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시작점이 표현이 자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와 난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만나신 예수님은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베데스다를 벗어난 병자가 향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자라서 그동안에 발을 딛지 못한 거룩한 초소, 부러운 장소, 그곳으로 이사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학교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 사업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그런 것들이 성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는 구걸을 해주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이제는 떳떳이 소속해서 나도 이런 사람이야, 나도 이런 무리에 속했어, 나도 이런 멤버에 속했어 라는 상위 몇 프로에 속한다는 그것을 갖추는 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고맙고 좋아도 그 가시적인 성전이 베데스다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없듯이 그 성전이 또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궁극적인 소속과 목표는 성경과 말씀이 소개해준 그리스도 되신 예수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성전으로 가는 그 전환의 패러다임을 우리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서도 같이 발견합니다. 우물가에서 해방을 맛본 여인이 뜬금없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그 산에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화제를 성전으로 바꿉니다. 근데 예수는 그것을 받아서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신전이냐 성전이냐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을 가진 예배자의 문제이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예배 대상자와 또 예배 대상자와 너와의 관계가 과연 그분이 아버지냐라고 더 핵심이다라고 포커스를 교정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것을 받았어요. 그게 가능하려면은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이나 힘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것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줄 제3자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깨우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닌 제3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 것을 26절에는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하십니다. 광야의 물의 제3의 점이 그리스도 당신이심을 여인에게 선포할 때에 말씀의 그 회막의 자리에서 여인의 논리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순종은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순종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십니까? 그런 인정의 표현을 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전의 그 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으로 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좋은 것을 넘어서서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경험, 그 실천의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드러난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성전병 증후군을 조명합니다. 첫 번째 성전병증은 율법 강박 증후군입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옳으냐 그르냐 착하냐 나쁘냐 이거 따지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38년 만에 병나은 사람에게 자리를 해서 일어나서 그 침대를 들고 가는 게 그 이부자리 들고 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처음 만난 첫인사로 할 말입니까? 아니 그 몸을 어떻게 이 무거운 것을 들고 갈 수가 있다니 병이 나은 겁니까? 하고 먼저는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지요. 우리가 교통위반을 하고 가는 거라도 산모가 그 안에서 지금 애를 낳는다 난리를 하고 있으면 불을 켜고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저 이렇게 위반해서 가더라도 그것을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는 것이 상식이 아닌지요. 그 면의 공감 능력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자기가 아는 법의 잣대로 그 틀로서 선과 악을 나누는 전문가가 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의 생애에는 경축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애에는 경악은 있었지 몰라도 경멸은 있었지 몰라도 경축, 기쁨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학생 시절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교회당 입구를 지키는 수의실의 집사님과 그린들 사이에서 왁자지껄 고성의 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말고 잠시 머물러서 도와줄 일이 없나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 수의 아저씨가 설명하시고 또 그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인 즉은 주일날 교회를 찾아서 동량을 구하는 거린에게 수의 아저씨가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라서 돈을 쓰지 않는 날이니까 다른 날 찾아오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난 거린이 그냥 동량하러 온 거지에게 그게 할 말이냐고서 나도 바쁘다고서 어떻게 수천의 교인들이 오가는데 돈 100원 주어주면 될 것을 언제 거지가 날 찾아다니면서 동량하느냐고서 언제 어포인먼트 하고서 그것을 수금하러 다니느냐고 자기가 조폭이냐고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동량 한푼못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안식일, 그런 핑계가 어딨냐고 이렇게 논리를 따지는데 40년이 지나도 제 마음에 콱 박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날 제게 해주신 그 말씀의 숙제가 바로 오늘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성전에서 만나서 해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을 무기로 상대에 대한 지적질은 해도 치유를 얻은 상대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상실한 그 법. 그것을 법을 잘 지키는 그것도 자신보다 남의 행실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괴물 같은 냉혹함과 잔인함을 장착한 인간으로 변질되어 있었을 때에 그것이 율법 강박 증후군이 만들어낸 인간의 군상입니다. 두 번째 성전 병증은 성전 강박 증후군입니다. 나와서 이부자리를 들고 걸어가던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아니, 이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병을 낫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해서 궁금해서 경이로워서 그것을 물어봤겠습니까? 아니면은 도대체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문화와 그것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고, 거기에 대해서 가시돋친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 이 사람의 경애에는, 생애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경이로움, 신비감이 없습니다. 뭐, 알고 싶은 것도 궁금한 것도 없습니다. 지켜야 되니까요. 그 사람의 세계는 자기가 속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같은 그런 템플, 그 세계 안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He's so immersed in it. 복음은 문화와 사람을 초월한 상위 가치입니다. 문화를 그 위에서 변혁시키고 사람을 그 안에서 변화시킵니다. 이런 누가 이런 중증 환자를 낫게 했다면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병이 나았지 그 사람을 누굴까라는 궁금증과 신비감이 먼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인시큐어해서 누가 그런 일을 해서 성전을 중심한 우리 조직과 생활의 근간을 흔든단 말인가라고 살기를 뛴다면은 이것은 독재이고, 이것은 뭔가가 전체주의고,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체주의로 하나라도 자기 뜻에 틀리면 거기 대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불안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전과 모든 제의, 그 성전의 모든 그 의식, 제사드리는 의식이 이런 치유와 복리를 사람들의 생애에 가져다 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관심은 자기네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나는 이것이야라는 아이덴티티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지켜주어야 지켜지는 성전은 여러분들보다 사실은 낮은 하위 가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경의를 아사가도 보존하려고 집착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집착해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면은 지루한 사람이 됩니다. 지루한 사람에게는 생애에 대해서 경의가 사라지고, 경의가 사라진 사람은 겸손을 통한 성장과 성숙, 그리고 좀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성화가 사라집니다. 세상에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는 사람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느끼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람에 대한 경류와 세상과 사건에 대한 신비를 잃은 사람은 찾아주신 예수를 영접하는 손을 스스로 잘라버린, 찾아오신 예수 앞에 문을 닫아버린 영혼을 모르는 인격장애자입니다. 세 번째 성전병자 증후군은 안식강박 증후군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은 안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400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을 창조 언약에서 하나님이 제7일째 쉬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7일 안식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말씀의 배경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그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안식의 7일이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7일이 끝나시지 않으시고 그 7일의 완성으로 제8일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것을 안식의 연장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사람에게 대해서 안식을 주시는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제8일째 부활의 역사로 지금 설명하고 계셔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안식일로 만들어서 이것이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 규범을 만들고 그 규정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린 우리 안에는 안식과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이 안식과 평화가 얼마나 인류의 강령인지 묘지의 비석마다 평화 속의 안식, rest in peace, 앞글자로 할로윈 때 나오지 않습니까? RIP를 새겨놓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그 제도가 그 틀이 사람들이 이것이 되면은 안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보장이 그들이 안식을 준다고 믿는 것들이 안식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에는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까? 안전장치를 만들어내고 시큐리티 카메라를 만들어내고 어떤 보험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낸다고 겹겹이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안식과 평화가 옵니까? 평안과 편리는 다른 것이 옳시다. 여러분은 그 안식과 평화를 어디서 얻으십니까? 베데스다에서는 질병 때문에 안식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병이 나으니까 안식과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은 베데스다를 벗어난 성전이라는 더 넓은 세상이 오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행하면은 네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속해서 우리 따라서 오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것 쫓아가고 그것 따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안식을 준다고 이것이 되면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쫓아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과 평화가 가져왔습니까?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무겁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게 맡기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그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속해서 살고 성전이 알려주는 법대로 살면은 그 직장에 속해서 살면은 그 학교에 속해서 살면은 그 가족이라는 그 가치관 그 문화에 속해서 살면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나의 절대 가치가 되어버리면은 그것으로 그 사업이 과연 안식과 평화가 주십니까? 그냥 무턱대고 따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과 삶을 보십시오. 열매와 결과물을 보십시오. 예수인에게 안식과 평화는 베데스다에도 성전도 아니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이 이 말씀을 기록해 준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부활의 예수를 우리의 삶에 체험하는 길입니다. 요한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성전으로 소환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를 전합니다. 내가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데스다를 벗게 하시고 성전을 벗게 하셔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기에 소속하기를 거부하는 그 죄입니다. 다른 것들은 기껏 해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재세에 살고 있는 세상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잘 살아도 그만, 못 살아도 그만, 100년 세월이면 끝입니다. 여러분의 100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 남은 것만큼이 여러분의 그 시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사람이 임의로 규정해서 정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막연히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알려준 대로 예수를 알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예수와 만남으로 가는 첫 출발은 우리가 본대로 베데스다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성전을 찾는 수많은 군중 속에 내가 숨도록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출발은 나에게 성전으로 삼았던 것을 찾아오신 예수를 향해서 가는 출발입니다. 자연은총을 주신 이유는 특별은총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표징의 역사였습니다. 38년 베데스다의 시스템에 속해서 구글에서 살던 병자는 이제 성전 병자로 그 병증의 소속만 바뀌었지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매일 매 위기마다 하나님의 자연은총의 혜택을 받았지만 결국은 38년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성막이 그들 장막 가운데 있었지만 성막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몰랐던 사람들, 끝내 예수를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는 자리에 이르지 않았던 자들을 정리하십니다. 베데스다에 살았던 사람이 평생 가고 싶었던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이름 성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성전을 버리고 성전의 완성이지 예수께로 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업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사업장을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을 넘어서서 그 사업장 위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행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데스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가정에 머물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버리라고 그러십니다. 그 가족을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커리어를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커리어를 내어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결혼생활, 똑같은 자식, 똑같이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 중심이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기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여기에 머물러서 38년의 기회에 광야에 묵고 갈 것에 머물고 갈 것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고자질하는 이유는 예수께로 소속을 가지지 않고 성전으로 성전에 속한 자로 자기 소속을 가진다는 예수와 맞바꿨다는 고백입니다. 베데스다에서 예수가 주신 은혜를 좋다고 받는 사람은 많지만 성전의 구조와 소속을 넘어서 예수를 택하기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지요. 요한은 38년 된 광야의 자리에서 그냥 광야에 묻힐 것인가 찾아온 예수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부활의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 머물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갈대아 땅 우르에서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을 다시금 가나안까지로 머물게 하신 이끌어주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건지시고 성전에서 건지셔서 예수께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주님, 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부르시는 예수를 따르며 우리의 성전의 자리에서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예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섬김을 받아서 그들의 섬김으로 회복을 받을 그들의 가족과 가정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직장과 생애 위에 교회 위에 이웃 위에 성령의 7배의 영감으로 오늘 하루 왼종일 그들의 남은 생애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길. 더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귀한 예물 위에 7배의 영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